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주와 역사를 경륜과 섭리로 다스리신다라는 신정시 이 모음집의 마지막 시에 해당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짧은 5절의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예배에 대한 심도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예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지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성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본 시편은 성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시편 100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감사, 송축 이러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표현만 다를 뿐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감격과 기쁨과 축제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말씀 중에 많은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셔서 그 주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였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잔치와 같이 기쁨의 날로 여겼다라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였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던 이 백성들, 초라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수문에 모여서 수문 앞에 모여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또 자신의 이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관련되어 있던 모든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본래의 전통에 따라 성일에 행하던 관례대로 즉 하나님의 안식일에 행했던 그 관례대로 우는 것을 금하면서 즐거워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일은 바로 잔치와 축제의 시간들이며 이 잔치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열심히 한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체면에 건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격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정서로 우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또 물리적으로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우리는 예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또 여러 다른 대안들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236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불교에서는요,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처음으로 예부를 이제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의 모습과 다릅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폭력성이 드러나고 또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울함에 노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장소와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축소된 예배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솔리스트의 멋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이 잔치로 초대하는 그래서 초대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편 100편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경은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치는 반드시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가 너무나 기쁜 잔치일 때는 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초청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춘향이 같은 걸 보면요. 이 사또가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서 심지어는 거지 같은 이몽룡에게도 이 잔치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쁨이 너무나 크면 이 잔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나 와도 될 정도로의 그 기쁨이 충만한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시편의 시인은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서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친구인 나다나엘을 하나님께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초청하였습니다. 또 수가성의 여인은 부끄러움도 있고 자기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름박질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행복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며 감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매주일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 잔치,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마시고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하늘 잔치를 연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